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의 기자회견을 내보낸 것과 관련해 미국 시민의 안녕은 국무부의 최우선순위 중 하나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보도를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보도된 미국 시민 문제에 대해 미국의 이익 대표국 역할을 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더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실과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리 모두 김동철 씨가 스웨덴 대사관 측의 영사 방문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에 이어 두 달 뒤 체포된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 학생 오토 원비어 씨는 이미 지난 2월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의 영사 방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씨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 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5일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취임 후 첫 방문입니다. 로하니 대통령과 나와지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슬라마바드에서 회담을 가진 뒤 경제발전과 양국의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를 맺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보건, 외교훈련, 무역, 상업 분야와 관련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안보를 자국의 일인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두 나라가 모두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4월 샤리프 총리가 이란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수니파 무장단체 ISIL의 주요 지도자들이 이번 주 미군의 공습에 사망했다고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25일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SIL 사령부를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공습으로 사망한 하지 이맘은 최근에는 IS 활동의 모든 자금을 책임진 재무장관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명은 압드 알라흐마 무스타파 아쿠아돌리며 ISIL은 물론 이에 앞서 알카에다 연계 조직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달 들어 두 번째로 ISIL 지도부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작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브뤼셀에서 반테러 작전이 벌어져 3명이 체포됐다고 벨기에 검찰이 밝혔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25일 브뤼셀의 3개 지역에서 작전이 펼쳐졌으며 용의자 3명 중 2명은 다리를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관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22일 브뤼셀 공항을 공격한 자살 폭탄범 중 나짐 라크라위가 포함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라크라위는 11월 13일 130명이 사망한 파리 공격에도 연루됐습니다. 자살폭탄 조끼에서 라크라위의 유전자 정보가 검출됐습니다. 한편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는 사퇴하라는 정치권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미국의 금융기관과 댐 전산망을 해킹한 이란인 7명을 기소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란 해커들은 미국의 금융기관 컴퓨터에 공격을 가해 46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금융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들 중 한 명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9월까지 미국 뉴욕주의 보우먼댐 전산망에 침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란 정부와 이란 혁명수비대를 위해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국 방콕과 중국을 연결하는 철도 사업이 연기됐다고 태국 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아르콤 템피타야 파이시 태국 교통부 장관은 25일 방콕에서 중국 남부와 연결되는 철도 공사가 오는 8월이나 9월께 시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초 착공 시점은 5월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태국은 철도 공사비 분담금을 놓고 중국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자국 구간에 대한 공사 비용을 스스로 충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백성원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자멸의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청와대를 비롯한 한국 정부 주요 기관을 파괴하고 남한을 통일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는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 그리고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가능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도발은 북한의 자멸의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금 북한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제재 조치로 사실상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 때문에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 들어 4차 핵실험에 이어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했고 최근에는 핵탄두 모형까지 공개하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공격까지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5일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자멸의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어떤 위협에도 대한민국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북한 정권의 자멸의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북한 제재는 한국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제재는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이어 많은 나라들이 독자적인 제재에 동참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결집하고 있는 지금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로 한반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닥치고 경제는 마비될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 무장의 망상에서 벗어나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변화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국군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해오더라도 단호히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 수호를 위해서는 강한 국방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론 분열의 위험성을 경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 안보를 지키는 길에는 이념도 정파도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국민의 하나된 마음과 애국심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청와대를 비롯한 한국 정부 주요 기관을 파괴하고 남한을 통일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측의 공격적인 대항보다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주민을 위한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청와대와 서울 시내 정부 기관들을 짓뭉개고 통일을 이루겠다고 위협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타격훈련 현재 지도 발언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과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25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계속 국제사회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도발적 언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국제사회에 대한 대항보다는 북한이 진정으로 살 길을 모색을 하고 북한 주민과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이렇게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제재 국면을 바꿔보기 위한 의도와 함께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전선 대연합부대 장거리 포병대 집중화력타격 연습을 지도한 자리에서 악의 소굴인 청와대와 서울의 정부기관들을 짓뭉개버리고 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이 청와대와 서울의 통치기관을 경멸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로 조직됐으며 최정예 포병부대들이 장비한 각종 장거리포가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타격훈련 모습이 담긴 사진 41장을 총 4개 면에 게재하며 북한의 포병력을 선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특히 포탄들이 청와대를 비롯한 서울 시내 주요 기관을 가상한 목표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했다고 밝혀 북한군이 서울의 주요 시설을 가상으로 설정해 훈련을 진행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노동신문의 사진엔 훈련을 지켜보며 웃는 김제1위원장을 비롯해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등 북한군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한국군당국은 이와 관련해 북한군이 지난 24일 오후 강원도 원산 갈마비행장 앞 해안에서 대규모 타격훈련을 펼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행보는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미한 연합 군사 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 연구 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영태 연구위원입니다.
김정은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이 호락호락하게 그것만 당하지만 않는다. 대응 차원에서 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까지는 그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라든가 이런 군사력 차원에서 자기들이 위협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못지않게 강력한 군사 역량을 갖고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단호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 자체를 호락호락하게 보지 말라.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전현준 원장도 북한이 미국과 한국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맞대응의 기조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원장은 김 제1위원장이 한국의 정부 기관을 짓뭉개고 통일을 이루겠다고 위협했지만 실제 한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만약에 남한에서 그런 인명설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한미연합군도 지금 북한에 원점 타격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을 포함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보복을 각오하지 않으면 선제 공격은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발을 한다고 해도 5차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실험을 계속한다든가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까.
전 원장은 다만 서해상에서의 예상치 못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은 2016년 해벽두에 4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한 데 이어 2월에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등 국제사회를 향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이에 맞서 이달 초 사상 유례 없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도발적인 행동과 발언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대북 제재의 파급 효과와 미국 정부의 대응 방식 그리고 북한 도발 행동의 배경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맨스필드 재단 프랭크 자노지 대표와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24일 VO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대담에 참석했습니다.
자, 먼저 클링너 연구원께 묻겠습니다. 유엔과 미국이 강력한 새 제재를 북한에 가했는데요.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Well, the sanctions are not a magic solution, just as diplomacy wasn't. I mean, North Korea signed four agreements to never pursue nuclear weapons, and then four.
네, 제재가 마법의 해법은 아닙니다. 외교도 마찬가지였고요.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네 번 했었고, 처음부터 갖지 않기로 한 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도 네 번 더 맺었습니다. 한국도 대북 포용에 나섰었죠. 한국은 북한과 240개의 합의를 맺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미국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미국법을 어기는 나라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북한이 금지된 물품을 입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확산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제재와 함께 외교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해서 북한이 기존에 맺은 비핵화 약속 또 유엔 결의안들을 지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증강하는 것을 막는 부분에 있어 낙관적인 시각이 많지 않습니다.
네, 클리너 연구원님, 그렇다면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어떻게 지연시킬 수 있을까요?
Targeted financial measures, which are part of sanctions, they go after the finances of the leadership. They don't impact the people themselves.
제재의 일환인 표적 금융 조치들은 북한 지도부의 돈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죠. 정권과 그 지도부, 유엔의 결의와 미국법을 어기는 이들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금융 거래의 대부분은 달러화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미국 은행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무역을 하지 않아도 북한 돈은 미국 은행을 거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잔우지 대표님, 북한과의 대화를 오랫동안 지지해 오셨는데요. 제재가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I think dialogue and sanctions are not mutually exclusive. And as Bruce said, the sanctions can play a role.
대화와 제재가 상호 배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클릭너 연구원이 말한 대로 제재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18년 전 당시 미 탄도미사일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은 보고서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마음을 먹으면 5년 안에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제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를 늦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선진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개발이 거북이 속도가 됐죠. 하지만 제재가 북한 지도부의 행보를 바꿀까요? 핵무기를 추구한다는 생각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 정권의 정통성과 권위를 주는 핵무기를 포기할 만큼의 상당한 경제적 압력을 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재와 동시에 외교가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의 목표는 핵무기 말고 더 나은 길이 있다고 북한을 설득하는 겁니다. 제재와 유인책을 결합해서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죠. 이 방법이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다는 클릭너 연구원의 지적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잔우지 대표님, 북한을 경제적으로 강력하게 압박할 수 없다는 건 중국 때문인가요?
The short answer is China. Yes. It's a little bit like a balloon. When we squeeze in one area, it expands someplace else.
네, 한마디로 중국 때문입니다. 풍선 같은 거죠. 한쪽을 압박하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릅니다. 한국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경제적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를 높여줄 뿐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과 정상적인 경제 교류를 중단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에 매우 강력한 유엔 제재 결의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Well, they did agree, but even then, a few days later, they asked that four Chinese ships be taken off the sanctioned list so that they can maintain.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며칠 뒤에 유엔 제재 명단에서 중국 선박 네 척을 제외해 달라고 했죠. 북한과의 무역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말이죠. 저를 회의론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중국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한다거나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더욱더 강력한 제재에 합의할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클릭너 연구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국이 이번에 유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할까요?
They should. We're encouraged that they finally agreed to a more stringent UN resolution than they agreed to in the past.
그래야 합니다. 중국이 과거에 비해 더 엄중한 UN 결의안에 합의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중국 은행들과 기업들도 일련의 행동을 취했죠. 잔우지 대표와 마찬가지로 저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요.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한 달에서 세 달 정도 제재를 이행하는 듯하다가 물러서는 거죠. 하지만 표적 금융 조치의 중요한 점은 중국 기업들과 은행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 사례를 보면 24개 기업들이 북한과 거래를 끊었고 그 중에는 중국 은행도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거래를 중단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이죠. 중국 은행과 다른 은행들은 미국 법을 어기면 자신들도 압류를 당하거나 상당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돈 세탁 혐의로 프랑스 은행에 90억 달러의 벌금을 물린 적도 있으니까요. 또 이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로의 접근이 차단될 수 있는데 은행으로서는 죽음의 입맞춤과도 같은 것이죠. 중국 은행들과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지시사항과 별도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미국 제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잔우지 대표님, 유엔 제재 또 미국, 한국, 일본의 독자 제재 이후에도 북한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Well, I think it's not surprising to me that in the face of international pressure, their immediate response, especially with a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자신의 강함과 끈질김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요. 국제사회의 압력에 맞서서 북한은 즉각적으로 저항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도발 행위를 볼 것입니다. 외세에 굴복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김정은은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실시할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북한의 지도자가 꽤 젊고 또 거의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판단착오와 오해의 가능성이 크고요. 지난 몇 년간 상황이 훨씬 위험해졌습니다. 남북한이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개성공단 등에 협력하며 미국은 북한과 여러 가지 외교 채널을 가지고 있었을 때와 비교하면요. 이 북한을 고립시킬 때 오는 불리한 점은 북한 지도부가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미래에 대해 어떤 계산을 하는지를 미국이 판단할 능력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I'd agree with Frank, but also point out that sometimes we overanalyze things, and it's not always about us.
잔우지 대표의 말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적하고 싶은 점은요, 우리가 때로는 과도하게 분석을 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매해 동계 군사 훈련을 합니다. 대규모 훈련이죠. 언론은 미국과 한국의 연합 훈련에만 집중하지만 매년 12월에서 4월까지 북한군도 대규모 훈련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육해공 작전,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하는 것은 군사훈련의 일환인 것입니다. 방사포나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미국이나 유엔이나 한국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군사훈련의 일환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5차 핵실험을 실시할 것으로 보십니까?
Oh, it's going to happen. It's like saying, will it rain? Of course. It's in the nature of the system. It's
just 실시할 겁니다. 비가 올 거냐 이렇게 묻는 것과도 같은 질문이죠. 핵실험은 북한 체제의 본성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언제 실시할 것인지 시기를 모를 뿐입니다. 김정은은 계속 전보를 치고 있습니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라고 말이죠.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은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능력을 몰라줘서 불만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차례의 핵실험을 했고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또 두 개의 위성을 지구 밖 궤도에 올렸는데도 자기 실력을 몰라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거죠. 재진입 기술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부하가 말을 하면 또 사진을 찍고요. 마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I think Bruce makes a good point. It's not always about us. Even the nuclear program itself, in part, is driven.
클링너 연구원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위주로 항상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핵 프로그램조차도 말이죠.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정권이 자국민으로부터 정통성과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핵을 개발합니다. 5월에 대규모 노동당 대회가 실시될 예정인데요. 만일 5차 핵실험을 이때 한다면 유엔 체제에 대한 불쾌감을 나타내기 위함도 있지만 국내적으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북한 지도자로서 이룬 업적을 보라는 거죠. 크링너 연구원이 또 다른 좋은 지적을 했는데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제가 2004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 영변 핵시설도 갔었는데요. 견학 후에 북한인들이 미국 대표단에 이번 견학을 통해 자신들이 핵 억지력을 보여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표단은 그렇지 않다고 했죠. 플루토늄을 생산할 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줬지만 억지력은 미사일, 운반수단, 대기권 재진입체 등이 모두 필요하다고 우리가 반박했었습니다. 북한인들은 우리 발언에 실망했었습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부분 말인데요.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내년에 들어섭니다.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핵 비확산 정도로 만족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해야 하나요?
I think the long-term goal clearly has to remain complete denuclearization. That's what we need for the credibility.
장기적인 목표는 계속해서 완전한 비핵화여야 합니다.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미국이 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동맹국인 한국이 뭘 필요로 하느냐는 점인데요. 당연히 한반도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서 가는 과정은 단계별로 추진해야 합니다. 하룻밤에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제사회가 유연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 야욕을 차츰차츰 억제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의 핵무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조금 걱정을 하곤 합니다. 그 발언이 무슨 뜻일까? 용납할 수 없다? 실제로는 이미 감내하고 있는데 말이죠. 현상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최종 단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즉각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죠? 불행히도 우리는 단기 묘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님, 차기 미국 행정부에 어떤 제언을 하고 싶으신가요?
What we're asking of North Korea is simply live up to your many commitments to never have nuclear weapons or to denuclearize.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건 간단합니다. 핵무기를 절대 갖지 않겠다던 과거의 많은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비핵화하라는 겁니다. 일부에서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 다시 포용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일단 좀 잠재우자,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미국은 이미 북한에 여러 번 그렇게 했고 북한은 거듭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했을 때 북한의 대화를 제의했고 북한은 재빨리 행동으로 보여줬죠. 부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나쁘게 행동할 거라고 말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그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탓이 아니라 북한의 탓이라는 걸요. 차기 미국 대통령은 2009년과는 매우 다른 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현재 북한에 무조건적인 대화를 하자는 사람은 없고 포용하자는 사람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러 행정부에 걸쳐 북한에 너무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통해서 미국법을 집행하고 북한의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한편으로 대화를 제안함으로써 북한이 약속을 지키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들을 충실히 방어해야 합니다. 한국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배치하고 한국, 일본과 삼각 군사 공조를 강화하고 미국 본토에도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게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클링너 연구원과 잔우지 대표와 함께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와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동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으로 미국 정부의 대응 방식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순진 한국 합참의장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포함한 기습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의장은 25일 동부전선 방어를 책임지는 한국 육군 8군단 사령부를 방문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심리전 시설에 대한 폭격 도발, 후방지역 테러 등 예상치 못한 시기와 장소에서 기습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장은 다양한 도발 상황을 상정해 숙달하고 적이 도발하면 주저함 없이 강력하게 응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동해 북방 한계선을 담당하는 해군 1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25일이 서해 수호의 날임을 상기시키고 동해를 반드시 사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에서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1년 연장됐습니다. 회원국들이 제대로 제재를 이행하는지 내년 4월까지 두 차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24일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보리 3월 의장국인 앙골라의 이스마엘 가스파르 마르틴스 대사는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draft resolution received 15 votes in favor.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unanimously.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의 임기는 내년 4월 24일까지 연장됐으며 중간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각각 8월 5일과 내년 2월 1일까지 대북 제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대북 제재위원회가 안보리에 제출해야 하는 날짜는 내년 3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결의안은 이와는 별도로 대북 제재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위원회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187호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1년 단위로 안보리에서 임기를 연장받고 있습니다. 이번 임기 연장은 6번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제재 불이행 사례 조사와 제재 조치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8개국에서 파견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 패널이 지난 2월 제출한 최종 보고서는 북한이 여전히 군수용 물자를 수출입하고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의 군사 교관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지금까지 42개 나라만이 지난 2013년 대북결의 2094호와 관련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하면서 회원국들의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역시 대북 제재 관련 소식입니다. 시에라리온 정부가 유엔 안보리와 미국과 유럽 등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른 시에라리온 국적의 북한 소유 선박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시에라리온 해양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주의보에서 북한을 겨냥하는 유럽과 유엔, 미국의 제재 대상이 최근 늘었다며 시에라리온 국적의 선박을 운영하는 소유주와 관리인 그리고 등록처 직원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해외 항구에 입항하거나 선박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 제재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에라리온은 북한을 포함한 해외 선박들의 이른바 편의취적 제도를 이용한 자국 국적 취득을 허용한 나라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오른 북한의 제재 대상 선박 가운데 적어도 두 척은 시에라리온 선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환영했습니다. 새 결의안이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키스 아퍼 대사가 24일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퍼 대사는 회견에서 이번 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The council did indeed speak by consensus. The council made clear that it is unacceptable fo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이사회가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계속되는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한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하퍼 대사는 중국이 결의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중국마저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한 별도의 독립 전문가 그룹을 신설하도록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resolution should be a clear signal to leaders who rule with impunity that they will ultimately
인권 침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퍼 대사는 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힌 북한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 특히 고위 지도자들의 책임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국 외교부의 조이스 애널레이 부장관도 24일 유엔 인권이사회를 결산하는 연설에서 이사회가 다시 한번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애널레이 부장관은 특히 북한의 인권 침해 초점을 맞출 전문가 그룹의 신설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문제에 계속 중점을 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애널레이 부장관은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의 접근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24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책임 규명과 처벌을 요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에서 이뤄지는 각종 건설 작업 때문에 6.25 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들이 유실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재 5,300구의 미군 유해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권 기자입니다.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된 6.25 한국전쟁에서 수십 년째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미군 실종자는 7,800여 명. 미 국방부는 이 가운데 5,300명이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북한에서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했지만 이후 북한의 도발 위협 때문에 10년 넘게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AP통신은 22일 1,600여 구의 미군 유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평안북도 구장군 룡현리 희은지 취재를 통해 유해 유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평양에서 북쪽으로 140km 정도 떨어진 구장군에선 1950년 겨울 중공군과 미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서 많은 미군 전사자가 발생했었습니다. AP통신은 희은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 지역 청천강 유역에 4년 전 제10 수력발전소 공사가 시작되면서 미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 송홍익 씨는 자기 마을에서 나온 미군 유해가 70에서 100구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댐이 완공되면 미군 유해가 많이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넓은 계곡이 물에 잠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과거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지 않은 채 각종 건설과 농업, 사회 기반 시설 공사로 미군 유해를 발굴할 시간이 소진되고 있다고 전했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특히 지난 2014년 10월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담화에서 미군 유해들이 유실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그 책임이 미군 측에 있다고 비난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당장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나타샤 와코너 대변인은 AP통신에 현재 북한과 유해 발굴 재개를 위한 대화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 정권이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진정성 있게 보여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마이클 리닝턴 국장은 지난해 10월 미 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북 관계가 개선되어 유해 발굴 작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As situations improve with North Korea, the accounting community is prepared now.
미국은 북한 어디에 미군 실종자 유해가 있고 어떻게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 오랫동안 준비했으며 그 재개의 여부는 전적으로 미북 관계 진전에 달려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추구하는 한 유해 발굴을 위한 미북 간의 대화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워싱턴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북한이 룡현이 현지 취재를 승인한 건 정치적 의도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엔 미군 유해 발굴 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 내 유해 발굴 사업에 총 1,950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 229구의 유해를 발굴해 이 가운데 119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웹사이트에서 1982년 이후 총 311구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6.25 한국전쟁 미군 실종자는 7,846명이며 이 가운데 5,300여 구가 북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에서는 다음 달 13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총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키워온 선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지난 70년에 선거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가지고요. 관람객들께서 지난 세월
오는 4월 13일은 한국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 기획특별전을 지난 3월 14일부터 오는 6월 26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이래 선거제도의 변화 과정을 두루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김용직 관장입니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개최돼서 이것을 좀 기념해야 되겠다. 또 두 번째로는 내년에 한국 민주화 30주년입니다. 그래서 30주년을 또 우리가 기념해야 되겠다. 그런데 30주년, 민주화 30주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선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제 이런 두 가지의 계기를 우리가 맞아서 기획을 했고요. 광복 이후 한 70년을 돌아보는 기획전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선거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됐다 하는 것이죠. 예.
전시회는 역대 선거 홍보물과 선거 용구, 용품 등 선거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관련 자료 300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일부는 민주선거를 위한 첫걸음으로 첫 남한 총선과 6.25 전쟁기의 선거, 또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담아냈습니다. 심재석 학예연구사의 설명입니다.
이게 왜 있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바로 탄피입니다. 당시 이제 6.25 전쟁 이후에는 그 기표 도구로서 탄피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나무로 만든 기표 연구를 썼고 그 이후에는 이제 플라스틱이라는 재질을 활용해서 했는데요. 2004년도까지만 동그라미를 가지고 이제 기표를 했었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빨간색 인주를 가지고 기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인주를 꾹 찍어서 예를 들어 2번을 기표를 했는데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보통 그 투표함에 넣죠. 그렇게 되면은 반대쪽이 묻어나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효표가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이제 디자인을 한 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표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남한 총선거의 벽보용 선거 홍보물과 같은 해 3월 제정한 국회의원 선거법의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이 선거법에는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인 보통평등 비밀선거가 규정돼 있습니다.
48년 50선거부터 4월 13일에 총선까지 역사에 있었던 그 선거 과정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
이분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그 험난한 여정으로 권위주의 정권 아래서도 계속 치러진 민주주의 선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3부 선거 민주주의의 꽃이 되다는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의 부활과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을 통해 한국의 선거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꾸며졌습니다.
재미적인 요소들은 선거 활동을 하는 정치인들도 그렇지만 그 유권자들이 그동안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있었던 다양한 그 생활에 연결된 정치인들의 그 공보 포스터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재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국민들의 생각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후보들이 활용을 한 것 같은 그런 직설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갈아봤자 더 못 산다, 뭐 이런 구호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걸리 한 잔, 그 다음에 고무신 한 짝 이런 것들이 그 아마 어르신들의 그 예전에 그런 세월을 한번 향수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역사 속에 그 부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그 부정선거 활동 속에 나타난 막걸리라든지 고무신 한 짝을 보시면서 과거의 생각들을 한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층에 마련된 선거 체험실에서는 후보자, 투개표, 당선인 등 선거 과정별 체험 공간을 통해 관람객들이 투표를 직접 체험하고 투표지 분류기 등의 개표 시연을 통해 선거의 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투표를 해본 적이 없는 미성년자들이 직접 선거의 전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관람객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전시에 온 만큼 선거에 대한 바람과 기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많이 챙겨주시고 야당 여당 다 해서 좀 국민의 소리를 좀 듣고 같이 화합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국민 통합으로서 전 국민을 다 두루두루 보살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를 재훈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생을 돌보고 통합, 대통합 정말 어떤 지역 감정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대화가 안 돼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한 세상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초심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합축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만든 영상입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6월 26일까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과 1층 선거 체험실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는 27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방송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460, 9490, 11990kHz로 저녁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7460, 11990, 12110kHz로 방송됩니다. 3월 28일 새벽 방송부터는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애청 바랍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확한 세계 뉴스를 만나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뉴스, 지구촌 오늘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는 아메리카 나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뉴스 속 용어, 뉴스 속 뒷얘기는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는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 그리고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맑겠지만 구름이 약간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12도, 남포는 최저 0도에서 최고 11도, 그리고 신의주는 아침 최저 2도, 낮 최고 14도, 강계는 최저 0도, 그리고 최고 1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는 최저 1도, 최고 11도, 개성은 최저 1도, 그리고 최고 1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구름이 다소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1도, 최고 8도, 해산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9도, 원산은 최저 1도, 최고 1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청진은 최저기온 2도, 최고 10도, 선봉 최저 3도, 그리고 최고는 9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는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미터 정도로 일겠습니다. 일요일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3월 26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의 기자회견을 내보낸 것과 관련해 미국 시민의 안녕은 국무부의 최우선 순위 중 하나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보도를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보도된 미국 시민 문제에 대해 미국의 이익 대표국 역할을 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더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실과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관리 모두 김동철 씨가 스웨덴 대사관 측의 영사 방문을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에 이어 두 달 뒤 체포된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 학생 오토 원비어 씨는 이미 지난 2월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의 영사 방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씨가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 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주요 지도자들이 이번 주 미군의 공습에 사망했다고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이 25일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SIL 사령부를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공습으로 사망한 하지 이맘은 최근에는 IS 활동의 모든 자금을 책임진 재무장관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명은 압드 알라흐마 무스타파 아쿠아둘리며 ISIL은 물론 이에 앞서 알카에다 연계 조직에서도 핵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달 들어 두 번째로 ISIL 지도부를 대상으로 성공적인 작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25일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취임 후 첫 방문입니다. 로하니 대통령과 나와지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슬라마바드에서 회담을 가진 뒤 경제발전과 양국의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를 맺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보건, 외교 훈련, 무역, 상업 분야와 관련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파키스탄의 안보를 자국의 일인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두 나라가 모두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4월 샤리프 총리가 이란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브뤼셀에서 반테러 작전이 벌어져 3명이 체포됐다고 벨기에 검찰이 밝혔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25일 브뤼셀의 3개 지역에서 작전이 펼쳐졌으며 용의자 3명 중 2명은 다리를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관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22일 브뤼셀 공항을 공격한 자살폭탄범 중 나짐 라크라위가 포함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라크라위는 11월 13일 130명이 사망한 프랑스 파리 공격에도 연루됐습니다. 자살폭탄 조끼에서 라크라위의 유전자 정보가 검출됐습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그룹 롤링스톤스가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에서 역사적인 첫 공연을 갖기 위해 수도 아바나에 도착했습니다. 쿠바는 노래의 내용이 체제 전복을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롤링스톤스의 음악을 금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쿠바가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이루면서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롤링스톤스는 25일 저녁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역사적인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롤링스톤스는 쿠바 도착 직전 배포한 성명에서 그동안 여러 특별한 장소들에서 공연해왔지만 이번 아바나 공연은 우리에게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며 쿠바 내 모든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미국의 금융기관과 댐 전산망을 해킹한 이란인 7명을 기소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란 해커들은 미국의 금융기관 컴퓨터에 공격을 가해 46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금융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들 중 한 명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9월까지 미국 뉴욕주의 보험원 댐 전산망에 침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란 정부와 이란 혁명수비대를 위해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국 방콕과 중국을 연결하는 철도 사업이 연기됐다고 태국 교통부가 밝혔습니다. 아르콤 템피타야 파이시 태국 교통부 장관은 25일 방콕에서 중국 남부와 연결되는 철도 공사가 오는 8월이나 9월께 시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당초 착공 시점은 5월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